함께 찾으실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끝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끝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목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부르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마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거짓말하는 내가 거짓말하느냐 우상을 가진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에서 모독을 받으리라.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지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 지난 토요일 유대인들이 율법을 일종의 사회법으로 전환시킨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회법의 구체적인 조문들로 바꾼 것은 한 번 다 지켜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도를 결코 옳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뭐 생각해 보면 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계명 두 가지 알려주셨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체적입니까? 구체적이지 못합니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 문제에 부딪힙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몸과 꼭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 대체 어느 정도 해야 내가 이 계명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느냐. 우리 고민하게 만듭니다. 내 몸과 꼭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소득의 절반을 이웃을 위해서 쓰면 떳떳하다 할 수 있냐. 내 시간의 절반을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면 떳떳하다 할 수 있는가. 뭐 그럴 수 없지요. 우리는 늘 이 찝찝한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발악을 하든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명 가지고 사는 한. 우리로 하여금 떳떳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길밖에 없습니다. 결코 우리 행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 찝찝한 상태 못 견뎌하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유대인들 역시 율법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지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어긴 것도 아니고 이런 찝찝한 상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구체화시키는 것이었죠. 그러니 오늘날의 시민법과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금은 얼마 딱 내면 되고 도로에서 속도 얼마까지 낼 수 있고 어떤 마약은 치료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마약은 뭐 아예 안 되고 우리도 사실 이런 시민법은 다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 다수고 어기는 사람 소수라는 것이겠죠. 율법이 이처럼 이 사회법, 이 시민법이 되어버린 순간 유대인들은 모든 율법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구체적이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공부시켜보면 알 수 있죠. 공부해라 해놓으면 애들 뭐라 합니까? 언제까지요? 뭐 어디까지요? 라고 묻습니다. 공부하라는 말이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추상적입니다. 아이는 뭐 아이 딴에는 답답하겠죠. 저 도대체 언제까지 공부하란 말이냐? 그럼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되지. 네 한 시간 동안 다섯 장만 풀어라. 그럼 다섯 장 끝나고 아이가 뭐라 합니까? 아, 다 했어요. 아, 공부 다 했어요. 공부를 다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사람 평생 배운다고 하잖아요. 공부를 다 했다는 것만큼 헛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주부로 살아가든 뭐 직장 생활하든 우리는 날마다 이 무언가를 공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참 이 사회에서 교양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힘듭니다. 신자로서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요. 부모로서 또 자녀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두고 공부하기도 하면서 날마다 배워갑니다. 때때로 배우기를 거부한 사람 만날 때가 있는데 답답하지.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사람, 뭐 자기 말만 잔뜩 늘어놓고 남의 말 듣기 거부하는 사람, 유대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자기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이를 잘 모르는 아이들은 빨리 자라나가지고 더 이상 내가 학생이 아닌 게 되면은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빠처럼 회사 다니게 되면은 공부 안 해도 되겠지. 뭐 결혼하고 나면 공부 안 해도 되겠지. 학생이라는 말을 떼버리면 공부에서 자유로울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전에 공동묘지 가면은 쭉 비석들이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비석에 보면 온통 학생이라 적혀 있는 거예요. 한자로도 적혀 있었고 한글로도 적혀 있었고. 물론 그 교회 묘지에 가면은 뭐 성도 이렇게 적혀 성도 누구누구 뭐 장로 누구누구 뭐 집사 누구누구 이렇게 적혀 있지만 일반 공동묘지는 대부분이 학생이었어요. 뭐 학생 뭐 평생 벼슬 하지 못한 사람을 이 학생이라 불렀거든요. 관직에 나가지 못한 사람은 대부분 학생이라는 칭호로 불렸기에 이 그 비석에도 학생 누구누구 이렇게 새겨놓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벼슬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구체적인 것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한 시간 공부를 하면요, 공부 다 했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집 다섯 장만 풀러 하면은 공부 다 했다는 말을 할 수 있죠. 그냥 공부해라 해버리면은 다 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본인도 찝찝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라 하셨지, 10명만 사랑하라든지, 수입의 20%는 남을 위해 쓰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상당히 찝찝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구체화 작업을 한 것 아닙니까? 미시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대 경전들을 통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법 조문들 보면요, 웬만한 그 사회의 시민법보다는 훨씬 더 까다롭고 구체적입니다. 다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 지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 달려나온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묻지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선생님? 처음에 예수님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고, 너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대뜸 청년이 뭐라 합니까?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율법이 세세하거든요. 다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뭉뚱거리 하나만 말씀하십니다. 네 있는 거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때의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지킬 수 없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의 본질입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청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남 주라. 여러분에게 예수님 똑같은 말 하실 때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못 지킵니다. 여러분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는데 못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앞으로도 못할 것 아니까 더더욱 비참합니다. 괴롭다기보다는 비참하지. 나의 존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공로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 종교개혁가들이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정신이 무엇입니까? 솔라 그라치아, 은혜밖에 없다. 오직 은혜로.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없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뜻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법을 지킨 사람만이 법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저를 고소한다 해도 저 역시 두렵지 않습니다. 저도 사회법에 걸릴 것이 없거든요. 이웃에 피해 준 적 없고 밀린 세금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불법 체류한 것도 없고 뭐 허위 사실 제가 유포한 적도 없고 걸릴 것이 없어요. 대부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그 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요. 쫓겨날 걱정도 없습니다. 영국 법을 의지하고 살고 있거든요. 제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저 못 쫓아냅니다. 제가 계약 위반한 적이 없으니까요. 유대인들 스스로가 율법을 의지했다는 말은 율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이것이 너희들 큰 착각이었다라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율법에 그를 낄 것이 없어. 19절을 보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를 비치라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20절에는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생각했고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었다 합니다. 얼마나 오만했는지 볼 수 있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자기들이. 그러니 그들은 다른 민족의 빛이요 교사요 선생이라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오만한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자기 행동, 그 자기 수준이 기준이 된 생각이거든요. 우리도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그런 사고방식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 갈 때는 뭐 아, 그 나라 가서 무엇을 배울까 이런 기대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아직 이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스스로를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국이나 이 필리핀 같은 나라를 갈 때는 야 얘네들한테 뭘 좀 가르쳐줄까? 뭐 얼마만큼 돈 좀 쓰고 올까라는 생각으로 갑니다. 우리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함으로 모든 이방인들의 선생을 자처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미국의 태도와 같습니다.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동북아 순방하면서 그 특별히 그 일본 사람들이 자존심이 많이 다쳤지요. 그 일왕 만났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막 그 일왕 오른팔을 툭툭 쳐가지고 막 일본인들이 막 붕괴했습니다. 자존심이 바닥을 쳐버렸지요. 감히 이 왕의 몸에 손을 대다니. 그게 미국의 파워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 일본이 그래서 뭘 어쩔 거예요. 외국 정상 가운데 악수를 제외하고는 일왕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죠. 딱 한 명 역사상에 트럼프 제외하고. 뭐 자기가 매너 없는 거긴 합니다만 일본 사람들 그 자존심이 얼마나 다쳤겠습니까. 아, 우리 왕인데 저것이 감히 툭툭 쳐.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선민의식을 가진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21절부터 이들의 위선과 큰 착각을 폭로합니다. 너희야말로 도적이요, 간음하는 자요,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자 그대로 레위기에 나오듯이 자기 소득의 10%만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아내에게 헌신하고 남의 물건 훔치지 않았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소유를 전부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10%가 아닙니다. 이 고아와 과부를 위한 10%가 아니고 레위 족속을 위한 이 10%가 아니라 전부를 주랍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율법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누가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을 해석하신 것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을 지금 콘으로 몰아붙이는 것은요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쏟아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생명이 나오거든요. 내가 내 죄인임을 진심으로 뉘우칠 때에 거기서 우리의 생명이 태동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은혜가 임하거든요. 은혜는 죄인에게 필요하지 의인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이 폭탄을 터뜨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름 아니라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이유 다름 아니라 너희 때문에. 영어성경 because of you, 너 때문이다. 너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생각하는 착각과 가시의 그 오만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의 그 현실을 볼 수 있죠. 교회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괘씸해서 그들이 오만방자했습니까? Because of you,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안 믿는 우리는 안 믿는 너희와 다르다면서 막 온갖 선한 척, 뭐 착한 척, 뭐 깨끗한 척 다 해놓고 막상 폭로되는 사실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신자들이 막 더 욕심 부리고 더 시기하고 더 질투하고 막 남 안 되는 일을 갖다가 막 더 고소하게 여기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은요 개독교인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모독합니다. 그런 말 하대요. 그 하나님 믿는다는 이 목사 장로들이 막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대답이 보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참 걸작이에요. 이 목사와 장로 같은 이 교회 지도자들은 이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비밀. 그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따지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의 내용을 맞춰 좀 고치자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은 알되 믿지 않는 것이지요. 예컨대 하나님은 계시지만 내 행실에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 불신자들은 신자들이 놓치는 사실을 참 잘 보고 있는 것 같아 싶습니다. 제가 이 바울 서신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전하면서 결코 허술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어릴 때는 이런 점들이 참 그 어렵게 다가왔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또 깨닫게 되면 깨달을수록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정도 왔으면 사실 그 논리 구성상 적당한 것 같은데 가능한 반론 한 가지를 생각하지요. 그것이 할례 논쟁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자기 머릿속에 있는 가상의 이 유대인들과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 최후의 반론을 할례로 여긴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론하겠지라고 생각한 것이죠. 왜 그러냐 하니까 할례는 다른 율법과 달리 몸에 새기는 것이거든요. 사랑, 뭐 거짓말, 간음 이런 것들 당장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할례는 눈에 딱 보이잖아요. 바울의 논리를 듣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그래 좋다.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고 착각했다거나 이 말대로 해석을 잘못했다 치자. 그러면 할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라는 이 지울 수 없는 표시 아니냐. 네가 이 할례, 우리가 이미 받은 할례, 육신에 새겨진 할례, 이 상처 네가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과 29절에서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구분합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를 표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맨 끝으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말씀합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 육신보다 마음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우리 마음 관리하는 게 참 힘듭니다. 육신 관리하는 건 쉬워요. 제가 믿기로도 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살인자는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없지요? 예. 표정이 굳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없기를 바랍니다. 예. 뭐, 안 그러면 했으면 뉘우치십시오. 예. 저 역시 살인을 범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마음으로도 과연 그러한가 돌이켜보면 깨끗하지 못합니다. 마음으로는 많은 이들을 죽이면서 살았던 것 제가 참 깨닫습니다. 육신적으로 음탕하게 살지 않았지만 마음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마음 관리가 훨씬 어렵거든요. 육신은 관리하기 쉽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인 안 하는 것 별로 어렵지 않던데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막 갈등하고 고민하신 분 계십니까? 저 별로 없습니다. 뭐 앞으로도 살인 안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죠. 뭐 여러분 목회자가 살인 안 할 것 같다는데 마음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음탕하지 않는 것 뭐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제 주변 환경이 뭐 화목한 가정에서 친구들도 뭐 남녀 가릴 것 없이 두루두루 잘 사귀어왔는데요. 뭐 마음은 자신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매주일 예배 참석하고 뭐 눈에 보이는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뭐 거기다가 지금은 뭐 제 직업인데 뭐.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정말 힘들 때 있습니다. 내 몸은 교회를 향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을 향하고 있을 때 있습니다. 이 육신 관리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살인 안 하려고 그렇게 애 안 써도 살인 안 하면서 사라지잖아요. 네. 마음 관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음탕하게 살지 않는 것 육신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 관리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교회 오는 거 몸 이끌고 오면 되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요즘 같은 시기가 그렇지요. 한국 원래 내일은 이 대입 수능 시험이었는데 이 지진 때문에 갑작스레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이맘때 늘 교회에서 입시 기도회 열리지요. 기도하는 것 언제나 좋지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육신은 기도의 장소에 있고요. 육신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내 마음 입시에 가 있으면 결국 그 기도 때문에 정죄당하는 것은 바울의 논리에 따르면 나 자신이 됩니다. 육신을 다스리는 것 쉽지만 마음 다스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속이기 쉬운 육신이 아니라 속일 수 없는 마음을 보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사는 책 읽는 게 직업인 사람이다. 책 많이 읽어야 한다라는 소리 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목회자가 감히 야 나는 필요한 책 다 읽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끝도 없고요. 다 읽을 수도 없지요. 율법이 그렇습니다.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 지키신 분, 한 분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겉모양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십니다. 겉으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사람의 칭찬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저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사람의 칭찬 얻으려고 하나님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 얻기 위해서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번잡한 세상 살면서 아무래도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 갈구하며 살아갈 때 많습니다. 어리석은 죄인들 용서해 주시고 오직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늘의 칭찬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종노릇도 하기 싫은 마음이 앞서다 보니 그리스도의 종노릇조차 하기 싫어서 자기 의로 살아가는 마음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